오셔서 참여를 했고요.
점이라는 게 원이죠?
네?
아재, 네. 천 점이라는 게 천 원인 거죠?
아, 맞다, 맞다. 천 원입니다, 천 원. 네. 천 점이래. 쓰면서도. 쓰면서도 이게 천 원. 그 다음에. 나도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까 봤는데 목사님 점수로. 아시잖아. 점수 벌점인가요?
착각했습니다. 천 원. 학습해서 교재 지참하시고, 이번 교육과정은 교리학습의 학습해설이에요. 교육과정이 전체가 우리 리더반 교재가 여기 네 개를 보게 되거든요. 주제학습, 교리학습, 성경연구법, 상담교육. 그래서 이게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주제학습했고, 이번 학기 교리학습, 그 다음에 다음 학기는 성경연구법, 다음 학기는 상담교육, 그 다음에 다시 주제학습, 교리학습, 성경연구법, 상담교육. 이거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리학습에서 쓰는 교재는 일단 평일반 교재, 학습해설, 세례해설, 소요리, 대례요리 요 순서대로 요거를 이제 준비하시게 돼요. 지금 이제 학습해설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앞으로 이런 교재들이 준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과제는 1,000원, 벌금 1,000원, 결석 3,000원. 그래서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회계세요 지금 오고 있는데 바로바로 걷는 걸로. 그래서 과제 안 했다 1,000원 바로바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일에 좀 못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바로바로 사천.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 사정이 있으면 또 이해가 가능하니까 좀 마세요. 오셨어. 어서 오세요, 정 목사님. 우리 여기 김유택 목사님 합류하시고. 이야, 또 맛있는. 이야. 저녁 안 먹고 오기 전에
이런 걸 사오는 거군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발적으로 사오는 거.
아니 그냥 훈훈한 분위기로. 아, 이거 뭘 들으냐. 이것도 못 먹었는데 막. 다음. 이것도 지금 못 먹는데 다음 코스가 다음 코스 메뉴가 그냥 공급이 됐네요. 자, 드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과제 시 1,000원, 결석 시 과제 미이행 시 1,000원, 결석 시 3,000원. 주말에 종원 파티한다. 과제라는 여기 교재. 교재란에다가 지금 우리 교리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학습 누르시면 우리 과제 두 개 하셨어요. 그래서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조정원 집사님, 지선, 지선 집사님, 그 다음에 김인택 집사님이 이제 아이디가 있으시죠?
네.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네, 알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시면 이렇게 딱 쓰시게 돼요. 네, 전체 교재는 다 여기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했던 분들 이렇게 쭉 이제 네, 쭉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많이들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이번에 이제 교리학습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아, 이미리 입사님은 간식을 사와서 네, 양해해 드려야 되는데.
네,
간식. 네. 이거 천 원 이상이에요, 이거 지금. 하여튼 뭐, 종강 파티는 또 나중에 또 교회에서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과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도는 학습 해설부터 학습에서 1번부터 시간 되는 대로 진행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원 씨 같은 경우는 그 평일반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번호대로 지선 씨는 빼고 지선 씨는 리더반에 있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잘해줘요?
네. 그러니까 리더한테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공부만 주일반에 하고 그다음에 따로 평일반에 하고 그리고 김택 수장님도 리더반 하면서 이거 평일반 공부도 병행하셔야 되겠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진도는 좀 되게 느리거든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건 그냥 얼른 우리가 때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거였고 요 때는 뭘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3월부터는
네, 그럼 저는
편한 시간
평일반에
그렇죠, 그렇죠. 네, 나랑 같이 그리고 정은 씨도 나랑 같이 공부해서 미애 씨랑 경미 씨랑 인태신 집사님이랑 그다음에 세 분의 진도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진도를 저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일단은 네. 그러면서 또 정은 씨 진도도 나가. 근데 네. 아니다. 그게 아니고 헷갈렸다. 리더반이 되고 있는 정은 씨만 하고 지선 씨는 정은 씨한테 배우면 된다. 네. 왜냐하면 이미리 집사님도 저기 홍말수 원사님 지금 하고 계세요? 홍말수 원사님한테?
아 지금 방금 받으셨어요. 네.
다시 시작하겠죠? 홍말순 권사님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정은이가한테 배우고
예, 정은 씨한테 배우시고 그럼 이제 그걸 가리키는 사람만 저랑 같이 하는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평일반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럼 해당되는 사람은 정은 씨 본인의 목사님만 해당이 돼서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제 내용은 뭐냐면 주어진 내용 진도 내 내용을 읽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혹시 저기 바깥에 문 꽉 닫았는 사람 보시겠어요? 매연이 막 네.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셔서 주어진 진도 내에 모르는 부분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가상의 질문과 답변을 하나씩 만드시는 자기가 궁금하지 않더라도 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황당한 질문을 이제 대응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질문과 답변 하나씩 이렇게 한 짝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감 쓰시고 모르는 부분이 없으면 넘어가셔도 되고 가상의 질문과 답변 한 개씩 작성해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감 함께 나눌 거고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이미 배우신 부분들 다시 되새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니라 이거 과제 한 걸 가지고 나누는 게 주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3번부터 7번 우리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 모임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문지선, 김정은, 이미리, 그 다음에 김용택 선생님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다 잘 되셨고요. 오늘 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할 거예요. 7시부터 8시. 조금 늦어지면 뭐 10분, 20분. 자, 그러면은 과제를 지난주에 한 거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리더반 교육, 평일반 교육, 그리고 네. 지난주에 한 게 어디 갔죠? 아까 내가 그걸 지웠나? 공부한 걸? 자, 그럼 하여튼 지웠나?
아,
지난주에 우리 막 공부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는데 그 내용 한 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그 내용을 어디다 넣는지. 오늘도 우선은 교리학습, 제가 나중에 하여튼 찾아볼게요. 교리학습에서 여기에서 여기 나눈 내용에 여기다 집어넣나? 있는데 요걸 일단 같이 보면서 요걸 중심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3번부터 7번까지 3번부터 7번까지 하나는 열어놓고 3번부터 7번까지 해서 과제 지선식 것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3번 요 실제 내용은 여기 평일반 교재의 3번 내용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3번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놔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걸 배우실 건데 저랑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배우실 건데 그 한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 보시면 돼요. 그게 평일반 교재의 학습 해설 누르시면 나와요. 평일반 교재의 학습 해설 그리고 평일반 교재의 학습 해설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번 했고 2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할 차례예요. 3번의 실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 39, 신약 27,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6권으로 제한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에서 개인적인 채 영적 계시 등 어떤 것도 성경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설명으로 우리가 항상 나눴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읽을 내용은 66권만이 정경이고 15권으로 외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정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거든요. 또 전달도 했고 그래서 얌니와 라피헤이 구약 39권 AD 90년에 AD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신약 27권 공인 이건 나중에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34장 16절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그의 신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예로 정사와 야사 명품과 짝퉁 진패와 위패 그 다음에 테팔 후레이펜과 모조품 뭐 이런 예화들이 있었고 이건 제가 세 개는 제가 막 그냥 머리를 굴러서 해놓은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 우리 김태기 사님도 성경 구절 또 이렇게 좀 잘 지적을 해주셔서 또 수정한 것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뭔가 하여튼 성경 구절도 여기에 딱 맞는 왜냐하면 이건 다 우리가 만든 제가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나온 거는 딱 요거 한마디 이러고 요게 다예요. 요게 기본 학습 해설 내용이거든요. 총회에서 발간하는 그래서 그건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다 설명을 넣고 성경 구절을 넣고 예화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지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와 연계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통된 지식으로 모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기본 내용인데 우리 지선 씨에게 한거 볼게요. 성경 모르는 몇 권 해요. 모르는 부분 나왔다. 모르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 15권의 외경은 무엇이며 기독교에서는 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 이제 외경 찾아봅시다. 외경의 종류. 자, 외경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목록은 마카 배우기 상권, 마카 배우기 하권, 지에서 집에서 유디스, 서라고 하는데 유딕기, 바룩서, 토빅기, 에스더, 다니엘, 추가부분 이렇게 해서 그 목록은 요만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거는 참고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제 실제로 읽어보면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내용이 뭔지를 보실 수 있는 제가 종종 사용하는 건데, 한글 성경 세번역이 아니고 공동 번역. 네. 네. 공동 번역이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거예요. 공동 번역. 여기에 공동 번역. holybible.or.kr이라는 곳에 공동 번역이라는 걸 눌러 보시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마카 배우기 상권. 그럼 마카 배우기 상. 마카 배우 상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걸 읽어 보실 수가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 천주교에서 이만큼 쓰는 그런 성경이에요. 거기엔 뭐 다른 성경도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알지만 저도 한번 그 다비드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그 흐름하고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흐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언뜻만 나오는 거지만. 근데 또 공동 번역이라 우리의 어떤 그 개역 성경의 그런 어투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그런 그 단어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전승상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거는 위패야. 이건 지었어. 영감 받은 성경이 아니야.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다 모은 거고, 있는 모든 걸 다 모아서 그걸 자기들은 이제 한 거고, 개혁교회, 그러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요거에, 이 회의 속에서 염려회, 칼타고 공회, 요새에서 요거를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아, 이건 빼고 이건 넣고 그거를 회의해 한 게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거를 이 회의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걸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눠지는 게 훨씬 더 많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AD 90년이면 라비가 저렇게 저렇게 정한 것을 천주교에서는 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외경을 넣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거기서 갈라져 나오면서 네. 개신교에서 저 외경을 제외한 거는 좀 저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게 그렇게 보면 저 빌레몬서나 아니면 아가서 같은 것도 아가서 같은 것도 글쎄요, 아가서가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맥락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서랑 잠언하고 또 비슷한 성격이지 않나요? 정말 제외한 이유가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역사로 들어가서 이제 역사신학 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네, 저도 여기에 좀 의존해서 제가 역사신학자가 아니라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외경은 교파에 따라 달리 쓰이는 말인데 커톨릭에서는 제일 경전, 유대인 경전은 39권, 랍비들이 구약은 39권으로 이렇게 딱 제안을 해놨는데 유대 그 전승 속에서 유대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 말로 써져서 정경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정경으로 인정이 된 7권을 통틀어 정경이라고 한다. 가톨릭교에서 외경이란 성경인지 여부가 의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성경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책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논자에 따라서 위경이라고도 번역한다. 정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제2경전을 부르는 책과 그리스도 말로 쓴 책 세 권을 경독서라고 부르는 개신교와 달리 성경을 취급하나,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거를 성경으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써진 것 아래에 두는 그런 더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외경이다. 그런데 이 외경 개념이 우리는 완전히 이제 거부하는 개념인데 카톨릭은 다 수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카톨릭도 예, 구약 랍비들의 39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 외에 이제 외경이라고 말하는 게 있지만 그것도 다 포함하는 거고 우리는 그건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 입장의 차이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코이네 그리스도로 당시 유대교 구약성서 번역하여 70인역 성경을 편찬했는데 이때 편찬된 문서 중에서 구약성경의 5경 전통에 충실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본이 없다고 여겨지는 문서를 외경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을 만든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그 기준이 돼요. 이 70인역 성경. 그래서 우리 구약도 전부 다 이 70인역이라고 70명의 유대 학자가 모였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제2경전이라고 하고 외경의 구분에서 구약 성경은 유대교 5경에 따른 전승 사상을 유지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 순서 5경 사상에 따른 경전과 헬라 사상이나 다른 사상이 많이 포함된 경전을 구분하여 구약 성경의 정교를 결정했던 바리스토 유대교의 얌니아 회의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정경 결정은 칼타고 공회에서 정경을 인정받지 못했던 히브리서 그 다음에 유다서에는 외경이 인용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성서 위에 경전이 아닌 외경 성서를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이제 외경을 인용한 부분이라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외경을 인용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조금 과연 의미가 있는가 했지만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와 유다서를 이제 포함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과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 이 카톨릭 성경이 공동 번역인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인데
네.
개신교에서 안 써서
네.
공동 번역을 해놓고 카톨릭에서만 쓴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이거는 따로 문서가 없네요. 카톨릭 성경 이건 좀 되게 네,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그 결과물 자체가 좀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네. 그 청년의 집에서 공동번역 한분은 사랑을 했거든요.
아래에서 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우리는 안 쓰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만 쓰는 그런 내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곱 권이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도 자체도 그 번역을 더 잘해야 된다 해서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런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해놨던 것들을 그냥 다 포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그 자체도 성경은 성경일 뿐만 아니라 번역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를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 간단한 번역에도 정말 세심하게 예, 기울여서 이제 해 놓는 그런 의도였지만 그러나 이제 외경과 그런 거는 그걸 다 뭉뚱그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더 알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다 싸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그런 차이로 외경과 정경의 차이를 그래서 우리의 근거를 외경에 두는 게 아니라 정경에 두고, 외경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역사 속에 등장을 하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만 하는 그런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외경에 인용된,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 그다음에 유다서에 나오는 내용, 사실 요런 부분이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외경에 이제 근거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외경 자체를 인정하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유다서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용을 했을 때, 외경에도 나오는 내용들을 인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했지만, 이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러나 외경 전체는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개입될 수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15권의 외경, 15권의 외경? 15권의 외경이, 잠깐만요. 15권의 외경이, 15권을 더해서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는 외경이 총 7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외경은 15권인가? 아니면 7권인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 것들을 봅시다. 15권인데 외경으로
1서 2서를 하나로 묶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에스드라 1서와 2서로 가는 건가? 에스드라 공동 번역 성경에는 7권의 구약 외경이,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 15권의 외경이 아니라 거기서 17권의 구약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외경도 있네. 야, 파면 팔수록 어렵다. 네, 원래는 15권인데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훨씬 더 많은데요.
네.
외경 15개 중에서 7개만 뽑은 것 같은데.
그죠. 구약 외경은 더 많네요. 그 중에 공동 번역에는 7권만 들어간 거예요. 원래 외경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외경은 15권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용을 외경의 종류. 이 내용을 갖다 집어넣는다. 아니, 이게 하나로, 두 권을 하나로 묶어서 이 경우 14권. 원래는 15권이 되겠어요. 15권. 그러면 요거를 포함시켜 놓을게요.
낯선 말고, 성경에 그 서의 이름도 되게 낯선 것 같아요.
네. 벨과 뱀.
집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 자료들을 다 이렇게 모이다 보면 다양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역사와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또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류가 실패를 하면서 사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번째 형성됐다. 뭐 하여튼 그런 또 다른 그 전성 혹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성경과 다르고 네. 지어낸 이야기고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네.
굳이 저 막 15권을 막 깊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면 한번 읽어볼 수도 있지만 왜 아닌가는 이게 제일 큰
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성경의 네. 흐름이 아니고
네.
지어낸 이야기 네.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 외에 이거는 전부 다 구약 외경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 들어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가론유다서라는 게 있어요. 가론유다서. 이거는 신약의 또 다른 외경이에요. 유다서. 네, 이번에 공개된 가론유다서. 가론유다가 성경을 썼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 문서라 알려져. 충격. 파문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신약의 이러한 이 많은 거짓 저작들도 있고 막 양피지에 써 있고 막 그러니까 내용은 예수의 명령에 따른 거다.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네. 신약의 네, 내용들. 그래서 이들은 가인, 유다 등 성경에 나오는 악인을 정통적 성경의 관점과 다르게 해석하며 이들의 행동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고 재해석하는 비밀 계시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 한 번, 그 다음에 정통교리에 어긋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거짓된 책이다. 그래서 27권의 정경, 이거는 아주 유명한 거죠. 자,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의 질문과 답변 체크를 하셨네요. 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나요? 야, 이거 되게 예리한 질문이에요. 왜 구약 30권과 신약 27권? 답변은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은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이후부터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일도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각 권의 각 장과 구조로 정확히 설명하셨기에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성경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 잘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신학에 대한 변호. 여하튼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하려고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어떤 태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봤던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속에 그들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 신약 27이 계속 이렇게 상부적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 나온 게 여기에 실천되기도 하고 여기에 실천이 이전에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왜 38권이 아니고 26권이 아니고 그냥 그런 만큼 뭐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여튼 66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66. 아직은 그것조차도 이제 완전하지 않은 그게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럼 도대체 창세기 1장에서의 그런 내용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많은 그런 궁금한 게 있잖아요. 또 이거와 이거는 왜 숫자가 다릅니까? 왜 세대가 다릅니까? 족보는 왜 다릅니까? 여기에 뭔가 빠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알려고 해야지 이거 빠졌으니까 나 안 믿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래 버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정성스러운 위문 편지를 받거나 격려 편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맞춤법을 틀렸어. 읍니다. 씁니다 했는데 읍니다 했어. 이거 아빠에게 보낸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 전체를 다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야 옛날에 이렇게 썼단다 이래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때 맞춤법이 그랬단다 최근 개정 맞춤법은 씁니다지만 옛날에 읍니다였다 뭐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갈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이 악한 이 존재들은 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발목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 꼬투리를 잡아서 전체를 다 그냥 다 부정을 해버려요.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우리 재선 씨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른 얘기는 뭐 어떻게 잘 이해되세요, 정훈 씨?
아, 네.
네. 뭐 다른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질문과 답변 부분인데 3번에 대해서 아무튼 뭐 관련돼서 요 정도 합시다.
네, 사실 또, 여기서 네. 이게 교리에 나오는 이유는
네.
이제 저희 그
저는 책 새로 하나 드릴까요? 교수님?
아, 저 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이거 제보는
그거는 저희 울문경이나 이런 것들을 더하지 말고 네. 이것만 인정하라는 것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건가요?
애초에 네. 애초에 이게 66권으로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성경 계시는 끝이 났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성경 계시는 끝이 났는데 성경에 준하는 그게 이제 가론 유다서 같은 거죠. 신약에 어느 중동 귀숙한 동굴에서 새로운 성경이 하나 발견됐다. 근데 내용은 지금 거를 뒤집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끝났는데 내용도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 그래서 그걸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66권으로 제안하는 것은 66권의 말씀을 이제 수호한다. 물몽경도 그렇죠. 또 그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랑 성경이 다르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성경을 좀 보라고 해서 봤는데 뭐 생전 처음 보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성경을 보는지 궁금한데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여하튼 그런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경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제안하는 그런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신학적 지식만 갖고 있는 거라 저도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좋은 어떤 설명이 있을 때 그걸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설명 이걸 바꾸는 설명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자유주의나 혹은 뭐 다른 비복음주의적인 그런 데서 말하는 설명이 아니라 이걸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또 하나의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 나누시며 대화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나에게 하신 말씀을 확신하며 삶에 따르려 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관한 이런 내용의 소감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 66권에서 때로는 구약을 통해 때로는 신약을 통해 때로는 역사서를 통해 때로는 시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성경을 읽기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또 저는 주로 이렇게 뭐 한 장을 이렇게 오래 읽는 스타일인데 진도를 맞추려고 이렇게 열심히 읽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보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순간에는 그게 너무 큰 시간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또 좀 느끼게 됐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한 문장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단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장이 한 장 전체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발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3번 우리 저 지선 씨가 한 거에 대해서 뭐 다른 궁금한 건 없으세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의 내용은 기본 내용은 4번의 기본 내용은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나요? 성경 저자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저자, 기자 이거는 함께 하신 멀쩡한 정신, 맨정신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제 영감설 얘기도 했고요. 축제 영감설은 성경은 글자까지도 영감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자도 틀림이 없으며 역사학적 사실이라는 성경 해석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으로 바꾸는 거 알려드렸고 구원과 성도의 삶의 안에 역사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근거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축자적으로 감동해서 영감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예로 필사자, 악기합주자, 장인정신, 가업전수 이러한 예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교재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4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축자영감설에 대해서 성경의 그 많은 구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기록할 수 있었는지 네, 이게 이제 아주 신기한 일이 되는 거죠. 뭐 단적으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걸 보고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거니까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니까 모세는 이미 역사로 볼 때 더 후대 일인데 자기보다 더 앞선 시대의 일을 어떻게 보고 듣고 느껴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영감된 것으로 우리는 보는데 그 영감이 어떻게 영감이 됐냐면은 실수나 혹은 어떤 잘못이나 혹은 이제 모세가 막 환상을 가지고 지은 것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나타난 거는 그건 하나님이 영감이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이런 원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쓴 게 돼버린 거죠. 모세가 쓴 건 아니고 그렇다고 모세가 정신이 나갔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 정신으로 할 때 이걸 아마 정말 영감인데 영감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영감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축자 영감 이거 말고 뭐 기계적 영감 이걸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정신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적는 기계적인 영감이 되는 건데 그거는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이해에는 좀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재능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께서 쓰셨다. 근데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걸 걸고 넘어지려면 그게 말이 많다고. 이걸 찾아내려고 하면 난 아닌 것 같은데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부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모세 오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권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 오경 아니에요. 모세 쓴 거 아니에요.
접지도 하고 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하면서 네. 이걸 다 썼다는 게 숫자 맞춰서 썼다는 게 지금 신기한
그러니까 그 족보 보세요, 족보. 네? 몇 살 때, 몇 년, 네? 창세기에, 족보에, 몇 살 때, 몇 학고, 학장과 모세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었나? 하면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죠. 무드셀라.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65세 정확하게 800년 무드셀라 300년 365세 아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4세 아니고요. 5세 365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했다라고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거를 찾으라 하면 그 자체가 아니 난 의심스러운데 부터 시작되는 거라서 그걸 막아낼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설을 세우거든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설 자체가 부정적인 게 돼버리면 그럼 그걸 긍정으로 만들기 위한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설이 맞게 돼버리고 반대로 믿는 믿음은 또 그 믿음이 거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그게 아니라고 할 만한 또 어떤 증거를 찾는다는 게 또 어려우니까 그럼 또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의 믿음이 결국은 이걸 결정하게 되고 그의 믿음 학자의 믿음이 이걸 넘어가는 믿음이면 그 공부를 하고 나서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학자가 원래 좀 이제 좀 그런데 좀 부족했다라고 할 때는 그 근거를 찾게 돼 그 근거가 없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1학년 1년 차에 이런 데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거 배우면서. 어떤 평신도에서 이제 그래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던 가능성 속에서 내가 이 주일학교 때 배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걸 탁 놓으면 이제 줄을 놔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걸 계속 붙들고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이게 자유주의 판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삶이 있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학문적인 그런 연단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미리 보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이 내용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불신자여서 정말 모르는 거 너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와서 이제 여러모로 어떤 그런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과 씨름하는데 잘 우리가 유연하게 혹은 부정한다 해도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하면 알거든요. 경험하면. 이걸 뭐 꼬치꼬치 캐물어도 하나님이 사랑을 딱 받으면 이게 다 믿어지게 돼요. 그 내용들이.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그걸 이해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상의 질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 제자 중에서도 저자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도 글을 쓴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또 뭐 왕들 중에도 성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다 동일한 위치에서 다 그 위치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성경의 감도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지선 씨의 답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살펴보면 날 때부터 의인이거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지친 삶을 살았던 자들과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들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간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 아닌 고통의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사용하셔서 선인과 동행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썼고요. 하나님과의 그 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시편을 쓰는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축제 영감을 통해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 발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 꼭 그러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발을 맞춰서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다. 그러면 뭐 더 우월했는가? 근데 더 우월하지만 성경 쓰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다 뭐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를 다 하지만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고 글 쓰는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재능을 주어서 그래서 예, 하나님의 그 전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주가 돼서 예,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감동하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자도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어떤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연합과 관계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역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가능한 여러분이 좋은 쪽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이런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좋은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대답은 나도 몰라. 무성의한 대답. 그러게. 나도 그게 궁금하네. 더 헷갈리게 하는. 네? 그러지 말고 대응하는 법을 갖추셔야 돼요. 대응력을. 질문에. 아, 참 좋은 질문이라고. 서양 사람도 항상 좋은 질문이래. 네? 대답하는 거 보면 좋은 질문이라고. 격려해주고 면박 주지 않고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하지 않고 아, 좋은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우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봅시다. 그럴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심이거든, 관심. 왜냐하면 그 중에 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기록할 수 없어도 신앙 서적을 한번 제가 써보고 싶습니다. 아, 한번 하나님과 동행해보라. 그럼 당신이 귀한 예, 크리스찬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떤 신앙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런 그러시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성경은 이미 닫혀졌지만 그 다음 좋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답변 내용이 다 머릿속에 있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떨 때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답변을 하다 보면 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변화하지 않고 같이 네? 이렇게 동조돼가지고 저도 참 하나님께 참 불만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교리 부분은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확고해야 돼. 근데 내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계속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로 그런 부분에 의심,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을 안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당겨주셔야겠습니다. 소감. 삶의 환경과 문제가 다를 뿐이지 나 또한 고난 중에 부르짖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부터 성인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를 지선봉서에 지선봉서에 기록하면 좋아요. 네. 지선행전 지선행전 기록하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적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자, 4번에 대해서 혹시 다른 궁금한 거? 말씀하실 거? 통과? 통과. 자, 5번. 자,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모르는 부분은 없고 넘어가고, 가상의 질문과 답변.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 구약의 내용 5번은?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 구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이제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고, 그래서 구약 전체전의 메시아가 우리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메시아 의미,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단적인 대답이 되고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을 보여주시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망행철 예비한 사람, 국비 경험팀, 예고편, 현미 불리는 거. 이건 이제 추가적인 예화를 현미 불리면 맛있는 것처럼 불린다. 그래서 신약이, 그래서 구약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신약에 대해 완성되는 거예요. 네. 보란 내용을 감안할 때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위해 오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게 창조하자마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조하고 좀 세대가 좀 지나고 이루어졌어 얼마나 좋겠어요. 창조하자마자 달려가 선악과로 팍 따먹어버렸으니 딴 것도 안 하고 이름만 짓고 그냥 선악과를 따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님께서는 이제 허락, 이제 계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계획과 함께 얼른 구원 계획이 지어졌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진짜 창조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여기 중간기가 있어서 한번 망했다. 그래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외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설사,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존재가 무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2의 아담을. 근데 제2의 아담도 그래서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무의미하냐. 제3의 아담과 하와 또 죽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너무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럼 끝, 다시 또 새로 만들어가 아니고 그걸 살리기 위한 모든 일.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는 한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기가 무의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안 좋은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의미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랑이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것도 하나의 질문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십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스스로 답변을 하신다면, 스스로 변화를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거 저야 한 분량 생각한 분량 보겠지만, 네. 네.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헤렘의 대상이 되느냐, 헤렘을 그 해가는 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이냐, 따르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공동체가 중요했고, 그 공동체의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써야 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약에서는 이방인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 참 좋은 얘기인 거예요. 헤렘 전쟁을 얘기하시는데, 헤렘 전쟁이 뭐냐면은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아무도 살려두지 않는. 그거를 헤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네.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는 지금 김태희 선생님이 잘 말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봐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한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나와서 이제 아니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어디 연약할 때 공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할 때 이건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걸 갚아주는. 그래서 다 이제 몰살시키는.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김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 그들을 백성으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보는 게 정말 맞는 거.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확장되면서 또 이제는 그러지 않는 그런 의미로. 근데 이제 그 한도 내에서 그 밖에 있는 건 뭐냐면 또 이제 사단. 그럼 사단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고자 하실 때에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단과 그의 졸비.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이해하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온 백성의 하나님은 동일한데로 확장되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그래서 신약에서의 그런 어떤 내 백성 전체로 하고.
저기서 근데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해하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그 예수님을 테마로 하는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훼손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아주 잘 얘기하셨고요. 특별히 그 대응하는 관계가 그냥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이렇게 아주 분노하시고 진노하셨고 그 다음에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공격했을 때 그때 또 이제 그걸 너무너무 진노하셨고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모두가 다 쓸어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방해하는 혹은 공격하는 그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걸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하고 저해하며 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 멸망시키시는가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할 때 네. 예를 들면 그 정도는 아닌 것에는 하나님이 적절히 경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니느웨도 경고를 하셔서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아비멜렉 같은 경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고 막 그럴 때 그를 이제 깨닫게 하셔서 못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꼭 그럴 때만 보호하시려고 할 때만 이제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구약에 기록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5번도 넘어갑니다. 6번.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약에 기록된 내용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기억 되새기면서 봅시다. 자,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구원받은 자의 삶, 재림, 영생,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 신약의 전체 주제는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 최종적인 약속은 다시 오심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유형 편집 감정 수업 계획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르는 부분 없고 가상의 질문과 답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요? 그때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기회를 늦추시고 계십니다. 다시 오는 약속하셨으니 그건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답이 잘 됐고요. 소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권위와 확신이 들고 나르고 고만 자의 삶을 살아서 죄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다. 아주 잘 됐습니다. 6번에 대해서
그런 질문. 네. 제가 아까
과제에도 했는데
영생이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 같은 거잖아요. 네. 그때 몸이 정말 물리적인 신체를
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몸과 영이 되는 거죠. 근데 육체와 이 영혼이 아주 정말 교묘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다음에 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두 개가 정말 마치 어떻게 되냐면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이 우리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용, 우리 이제 팔이 움직여서 이제 옷이 구부러지는 그런 몸의 어떤 그런 아주 밀착형, 일체형이 됐다고. 육체와 영이. 그러다 죽으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영이 떠난 몸은 그냥 껍질인 것 뿐이죠. 또 썩기 시작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부활을 했다라고 할 때 이 몸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배우게 되겠지만 이 육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로는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생겨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너무 잘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변화가 되는데 육체가 변화가 돼서 영으로 이렇게 다시 일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몸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오묘해요. 근데 이 오묘한 몸이 그냥 아무 쓸모없는 몸이 아니라 완성되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서 재림 시에 몸이 다시 살 때 우리 현재의 몸이 완성되면서 다시 영과 일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부활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살아나셨을 때는 네. 흉터도 있고 옆으로도 흉터도 있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30살에 들어가셨을 때, 32살에 들어가셨을 때 사셨고, 네. 마사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도 그 나이 또래로 살아났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아버지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상상력이 다양해요. 어떤 상상력이 있냐면은, 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나이대로. 근데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도 뭐, 이런저런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라는 걸 왜 못 알아봤을까 하면, 예수님이 아주 예전과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우리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 처음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 가려서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모자를 쓰고 있거나, 그러나 그 어떤 따스한 음성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연령대로 국한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 제가, 네?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네. 저희 창타고 창조 타락 구속 배울 때는.
네, 뭐 얘기가 많죠. 네, 뭐
그쪽에.
네.
거기에서 제가 저는 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을 기증한 사람이 있어요. 눈을 기증한
사람들.
눈을 이걸 빼고 저기 안에다 솜을 넣고서 꿰매줘요. 눈을 빼서 다른 사람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저희 집은 화장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매장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날에 솜을 넣은 상태로 부활할까? 기증하면 안 되겠다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저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이 회복될 때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되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화장은 안 되는
아니요.
아니, 그렇죠. 그게 오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시신을 보존해야 되고 그 시신은 그 죽을 때 그 상태로만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많은 이제 논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땅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리고 모든 그 원소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회복을 시켜주신 시점이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수준으로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게 슬픔의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땅이 내어주는데, 저는 땅에서 화장하면 몸에 있는 수분은 증기가 돼서 날아가고, 이런 건 다 타서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근데 땅이 내어주는데, 날라갔던 모든 원소가 다
흩어져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지구상에 다 원리적으로 따져서 그 요소는 다 남아있는 거니까. 변환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사고로 다리가 잃은 사람,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 혹은 보지 못했던 사람, 이런 게 다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하늘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영생에 대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고 바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입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혼자 내려오시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던 사람들과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육을 갖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육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걸 그린 성화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달랑 혼자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죽은 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몸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어차피 천국에서 있던 사람이 재림 시점 이후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네.
아 그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 영생은 조금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더 완성되는 거죠.
아, 그게 그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다
완전 이제 부활 시간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그게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재림 시점과 함께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럼 천국은 완전한 게 아니네요. 그냥 잠시 그렇죠. 거쳐가는 하나의 정류장일 뿐이네요.
그렇죠. 영으로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기간이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게 그래서 그게 동시간일 경우에, 동시간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재림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럼 들림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안 가겠네요.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합류하는 거죠. 일찍 죽은 사람은 천국에 있다가 재림과 동시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처럼 들어가고, 살아있던 사람은 이제 들림을 받아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공중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은 이제 엄청난 지진과 함께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새로운 몸을 갖는가 라고 할 때 그 새로운 몸이 바로 부활체 예수님의 짧은 40일간 동안 있었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혹시 이런 부분은 항상 가능한 변화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제가 좀 더 나중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김은택 지사님이 종종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게, 이제, 그때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할 수가 있어요. 소감,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 가장 중요하다. 믿고 확신이 들어야 따르고, 제어싸움에 살아갈 수 있다. 예, 잘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다, 재한 씨랑도 다 했는데, 재한 씨가 이런 걸 다, 잘 거쳐갔는데, 뭐 다른 이유가 생겨서 그렇지. 마음은 열려있어요, 재한 씨가. 네, 다 동의했거든요. 자, 마지막 7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모르는 부분 없고, 가상의 질문,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하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일을 가지 못합니다. 맛있는 살지 못하는 진정한 고열매를 맞으시기 매일매일 삶의 말씀을 읽고 지키려 힘써야 합니다. 아무래도 원래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매일매일 읽고 지키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이제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어느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직분으로 신앙생활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생활을 이제 예로부터 이제 신실한 사람들은 다 경건생활을 했고, 경건생활을 안 하면 자연히 세속적인 그런 삶에 영향을 받게 되죠. 욱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키는 건 참 어렵다. 나이 들며 그것은 내 모습을 버리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 알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다. 피아노 연습을 안 하면 손이 굳는 것처럼, 기타를 치는 사람이다. 손이 굳는 것처럼, 우리가 안 쓰면 자연히 연약하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지선 씨의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 했고, 걱정 마세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정은 씨 과제로 할 테니까. 그럼 지난 걸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계획하고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 모임이, 자, 우리 계산해 봅시다. 다음 모임이 언제죠? 2월 14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 금요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사탕. 사탕값이 무지막지한데. 받은 거 생각하고. 화이트데이. 네네. 그러면 이거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봐드리는 걸로. 그때. 김은택 집사님은 학교 일정상.
행사가 있어요?
회의가 있습니다.
네, 학교 회의. 네, 학교 회의차. 네. 자, 그러면은, 네, 불참 미리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김은택 집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잘 준비해서, 다음 과제는 8번부터 3, 4, 5, 6, 7, 5개 있죠? 8, 9, 10, 11, 12번까지. 자, 오늘 한 것처럼 5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지 체크하고, 다 되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가상의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이 제일 좀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알게 되는 거니까. 소감 쓰시는 거. 여기서 다섯 개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3월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정은 씨는 저랑 행운 공부, 평일 성 공부하고 김태수 쌤도 화요일 시간 3세 전에처럼 3시에서 4시에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민희 수사님, 무선 수사님은 또 순회해서 하시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리더로 또 거듭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또 키우시는 또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에 양 같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받은 재능과 또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한 달, 이 한 학기 동안 또 이렇게 준비되는 이 모임들을 통해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태희 기사님까지 다 오셨으니까 기념사진, 지난주에 못 찍었어요. 기념사진. 자, 같이 보십시다.
네,
셀카로. 다 같이, 셀카로. 이름은 제가 늘 항상 불리하죠.
네, 뒤로 가야지.
더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모여 보세요.
뒤로 쓰시죠.
어, 예, 네, 위로. 위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좋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배가 부르지. 이상하게 공부하면서 배가 불러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공부를 하러 온 건지, 배,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식당 하실 곳 있어요?